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교회 김삼권 목사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오늘은 행복의 시너지 효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모든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염려에 잡히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잡히는 이유가 있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새 일을 작정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회복하고 광야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셔서 한마디로 대박을 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또 열매 없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길을 낸다면,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것이고, 강을 낸다면, 수많은 물품을 가득 실은 배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주님은 기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 일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둠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일인데 이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자,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 이전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에스겔서 46장에 보면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인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내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직진하는 방법입니다. 돌이키거나 뒤로 빠꾸 해서 들어왔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북문에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남문으로 나가게 돼 있고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북문으로 직진을 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단은 어디에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을 붙잡아서 너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못했어. 너 그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돕지 않았어.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되어서 말씀이 아닌 육에 잡혀서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은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가지고 너 앞으로 나가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신 갑주를 입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오른손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겠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겠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향인데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서 육에 잡혀서 뒤를 돌아보게 하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이끌고 두 딸과 철을 이끌고 소돔성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이들을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게 돼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과거에 살았던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연연한 정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게 될 때에 특별히 사단은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며느리가 나한테 잘못한 것, 옆집 할머니와 싸웠던 것, 또 할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못되게 해놓은 그 어떤 앙금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진행되지 못하고 잡혀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정말 능히 사막을 복되고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꿀 만한 길들을 내고 강들을 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뒤를 돌아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이뇨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옛날이 좋았다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더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옛날보다 더 복되게, 옛날보다 더 아름답게, 옛날보다 더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세계 안에 있는 이 법칙은 날마다 날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교를 이끌 때 작년보다도 훨씬 더 새롭게, 그 전보다 훨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셔서 옛날 과거의 방법에 잡히지 아니하고 옛날 습성에 잡히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더 놀랍고 더 복되게 인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선을 긋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인도할 때 어제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옛날 신앙이 더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어제보다 더 새롭게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위하여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연연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좀 호전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약발이 잘 들어서 이 어르신이 좋아지는 듯 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순간부터는 이 할머니가 병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할머니, 혹시 할머니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모든 게 나사 하는 믿음을 가질 때는 약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다가 효과를 어느 정도 봤지만 과거에 잡혀서 그때 우리 남편이 나를 향하여 못된 짓을 했었지, 아직도 그 남편이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분을 치료하고 복되게 인도하는 그 부분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딱 막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과거에 잡힌 트라우마, 과거에 잡힌 어둠, 과거에 잡힌 어떤 섭섭함을 마음에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계속적인 치료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거로 잡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했던 몇몇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려 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던 내 나름의 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붙잡혀서 그걸 말끔하게 마음에서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삶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한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요셉에게 므낫세를 주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 슬픔, 억울함을 다 잊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창성함이라는 에브라임이라는 자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과거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정리해버리고 아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부분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애굽을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를 건넌 이후에 홍해를 다시 가로막아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애굽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꽃피는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인데 그러려면 과거가 한번 딱 뚝 청산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이 힘있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죄인과 함께 동업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그런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육신의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인 나와 내가 신앙의 멍에를 같이 하고 사는 거지요. 신앙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일을 만납니다. 너 지금 행복해? 누구한테 묻습니까? 내가 나에게 묻는 거지요. 내가 나하고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나는 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나와 동역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에 뭡니까? 동조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참된 우리의 재판관 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내 죄가 있습니까? 라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너 죄가 있어 없어? 나한테 묻는 것은 나하고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상황이라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죄인도 되지만 내 육신의 나도 된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폐망하는 쪽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믿지 않는 내 육신과 타협하기를 원치 않고 내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 행복해? 너 믿음 있어? 너 진짜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셨고 이미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판결을 이미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나와 하나님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는 정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멍에를 같이 한다면 서로 스텝이 서로 다르는 거죠. 소는 철푸덕 철푸덕 이런 스텝이고 나귀는 따가닥 따가닥 이런 스텝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서 종자가 다른 두 종류의 동물을 가지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돼 있습니다. 육신의 나의 방향은 사망의 방향이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와 멍에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멍에를 같이 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크시고 그분은 나보다 능력자이기 때문에 다만 그분이 모든 힘을 다 실어서 내 대신 짊어져 죽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내 어깨를 밀어서 걸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지 나를 통하여 나를 부려먹고 내 힘을 좀 사용하고 나를 이용해서 일을 이루려는 분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너는 다만 네 자신을 나한테 주어 내가 너를 사용할게. 네 대신 내가 모든 걸 들어주고 내가 네 대신 앞서가고 내가 네 대신 함께 동역만 해준다면 내가 일을 다 할 거야. 일하시는 자는 여호와야. 그리고 주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이신데 우리의 어떤 힘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에 잡혀서 뒤를 돌아보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직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부딪혀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일 때는 답답하고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열린 문을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연결은 나하고 연결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로 연결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모든 해답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찾아야만이 그래서 그분과 동역할 때 우리는 참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심판을 통하여 이루신 게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지요. 여러분, 이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다 이룬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를 믿는 게 아니고 아직도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판단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아직도 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슬픔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 이루었다를 믿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이루셔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판결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판결할 수밖에 없지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짓는 나만 본 게 아니고 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은 마지막 판결을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우리에 대해 주님이 변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하다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승리자라고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모든 질병에서 너는 벗어났어. 너는 건강해. 너는 온전해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대적하는 자는 바로 사단이고 이 하나님의 판결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법정 모독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정 모독죄, 마지막 재판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나섰다라고 판결하시는 그 판결 앞에 아닙니다, 나는 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 모독죄에 걸리게 바로 구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고 판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끝을 다녀오신 그분이 말씀하실 너는 온전해라고 이야기했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고 너는 한 대대의 기쁨이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옛날에는 죄악의 프로그램, 옛날에는 실패의 프로그램, 옛날에는 정말 행복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삶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삶에 대한 구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행복,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한 승리의 프로그램이 우리 마음속에 장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삶에서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자야, 너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여러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면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마치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제작했습니다. 태평양에 띄울 항공모함. 그럼 이 항공모함을 만들 때 태평양에서 일어난 어떤 하리케인이나 폭풍우나 그다음 태풍이나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게는 핵 엔진을 장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공모함이 엔진이 꺼졌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건 뗏목이 됩니다. 파도가 갖고 놉니다. 그리고 몇 번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 결국 이 항공모함은 침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 있지만, 모든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작동되지 못하면 없는 것하고 똑같고 그건 뗏목이 될 수밖에 없고 파도가 갖고 노는 항공모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아담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주시며 이름을 지으라겠는데 아담의 각 일컫는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너는 호랑이야. 저는요, 너는 코끼리. 여러분,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느냐면 오직 주인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개 한 마리가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잃어버린 개였기 때문에 전에 이름이 있었을 텐데 제가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개의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요. 해피라고, 행복한 개라고. 여러분, 누가 이 개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느냐면 주인만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름을 지으라겠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말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담은 만물의 종이 되어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회복하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엄청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만물 앞에 내가 주인이라는 의미고 물론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고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만물 위에 주인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이 만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만물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으셨고 우리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 만물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럼 만물은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모든 각 생물의 이름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어졌던 것처럼 만물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인지 불행인지 만약에 만물이 모른다면 이건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떡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떡과 돌을 구분해서 분명하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기쁨은 자기가 기쁨인 것을 알고 있고 슬픔은 자기가 슬픔인 것을 알고 있고 생명인지 사망인지를 이 모든 것들은 자기 각각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인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이 주인 내가 주인이고 만물이 내 밑에 있다면 아 주인이 나를 행복 나를 부르 행복하고 띠링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여기 보니까 사망도 내 거고 생명도 내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좋은 것도 내 거지만 안 좋지 않은 것도 내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베트남에 CLF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앞에 섰던 자매님이 굉장히 몸을 극적극적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안 그런 척 하고 계시다가 제가 저쪽으로 가니까 또 계속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이 아토피가 낫지 않아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물었거든요. 자매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아, 제가 안에 있죠. 그럼 자매님 아토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아토피요. 아토피 하다가 그냥 아무 대답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내가 있고 정죄함이 없는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고 의가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여러분,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족함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토피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자매님, 이 아토피 예수님 바깥에 있는데 왜 안에 있는 자매님 몸을 괴롭히고 있어요?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쫓아내세요. 이 아토피가 지금 불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매님을 괴롭히고 있는데 쫓아내세요. 어떻게 쫓아내요? 예, 나가라 가십시오. 자매님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인도는 아직도 기차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권을 끊으려면 한 달 전에 끊어야만이 좌석권을 끊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입석을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타는 거예요. 자, 제가 열차의 23번이 내 자리인데 가보면 누군가가 이미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언제까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진짜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만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티켓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때는 내가 싸워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아저씨, 이 자리 내 자리인데 라고 내가 외칠 때에 이 사람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진리는 거짓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토피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 밑에서 아토피는 가짜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는 괴롭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는 아직도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진리가 오면 가짜, 절도, 강도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이 진리입니까? 병이 있다는 게 진리입니까?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끝을 내주셔서 온전케 했고 강건케 했고 치료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치료되었다고 외칠 때에, 부딪힐 때에 이 아토피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왔고 이런 간증을 그때 당시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강남교회에서 제가 구역예배 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들었어요. 자매님이 들었어요. 한 달 후에 우리가 야외예배를 갔었는데 그분이 저를 콕콕 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누구신지 누군지 알겠습니까? 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때 구역예배 참석했던 자매인데 그때 목사님께서 아토피는 예수 바깥에 있다라고 말했고 외칠 때에 거짓은 진리 앞에서 도망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말 이 아토피가 내 숙명처럼 나는 아토피를 갖고 있어. 아토피를 갖고 살아야 돼. 이 아토피는 잘 낫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아토피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구나.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겠구나. 그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나는 나섰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기하게도 내 아토피가 다 나섰습니다라고 이분이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만물은 주인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은 거짓된 사악한 인간밖에 참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고 만물은 소도 자기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인이 누군지라는 내가 주인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역할을 못한다면 나는 이 세상 형편에 의하여 디자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계획을 세워서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개 다섯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훈련을 잘해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이 들었어요. 술을 먹고 뻗어버린 거죠. 소파에 누워있으니까 이 개들이 내가 주인을 알고 끙끙하며 저를 만져보다가 며칠째 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 개들이 무슨 짓 하겠습니까? 예, 개짓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 집을 개판 만듭니다. 자기 나름의 서열을 가지고 먹을 거 먹고 쌀 거 싸고 찢을 거 씻고 두드릴 거 두드리고 엎을 거 엎으면서 완전히 개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주인이 주인 역할을 안 할 때는 개들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일어났어요. 완전히 개판이 됐습니다. 야이 개새끼라고 내가 외치면은 이놈들이 다 주인을 알아두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디자인하고 살 때는, 내가 주인 역할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나의 원하는 대로 질서를 잡아서 살 수밖에 없고, 개들도 내 말을 듣고 자기가 해야 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알아서 예,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면 개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아니 개판 만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은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들이 다 너희 것이다. 생명도 네 것이고 사망도 네 것이다. 사망도는 멀리 가고 생명도는 내게 가까이 오고 평안도는 내게 오고 슬픔도는 저 십자가 너머로 가고, 여러분 누가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예, 주인이 디자인할 수 있고 디자인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서 살게 되길 바라셔서 우리를 주인의 위치에 회복되어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 죄를 끝내고 내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심판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맹세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 역사하는데,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따라 일한다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일한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너무 쉽네.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우리의 말에 달려 있구나. 예, 하나님 나 거룩합니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은 거룩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놓고, 예, 하나님 저는 나섰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너는 나섰어라고 십자가를 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육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육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 보고 우리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보고 뭘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은혜 속에서는 내가 이미 다 이루어놨다, 이미 하나님이 일을 다 행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야만 우리의 삶은 복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지어주를 불러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까? 예, 마음이 같을 때 하나님 일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네. 우리가 외치는 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을 외치는 것보다도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겠다라고 약속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에 보니까 여기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마음의 열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더 이상 죄와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입술을 보시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어줄게. 네가 의롭다 하면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네가 죄인이다 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김천에서 사역하게 됐었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아, 이 포도나무가 말귀를 알아먹는구나.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주니까 이 자매님 어떤 이야기 하느냐, 목사님 말씀을 틀어주니까 이 포도가 미친 듯이 자랍니다. 한 번은 자기가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멈추고 자매님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잘 가꾸었는데 특별한 농법이 있습니까? 아, 저는 농촌 지도소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옆에 포도원 보면은 조금밖에 안 자란 자매님, 이 사장님 당신 집에는 포도가 억수로 잘 자랐잖아요. 이 자매님, 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놈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자랐습니다. 이분이 에이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수확철이 가까웠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포도가 너무 잘 됐는데 제가 작년에 비해서 포도 박스를 두 배로 주문했습니다. 너무너무 이놈이 잘 자라서 아마 두 배로 수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자매님이 두 배로 수확을 해가지고 대박을 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포도나무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또 돈을 벌어서 거봉밭을 또 샀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저한테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포도원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진짜 잘 됐는데 8월 말 정도 돼가지고 거의 거봉이 완성된 단계에 있었는데 늦장마가 왔어요. 이 자매님이 이 포도가 그만 커도 되는데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빽빽하게 알곡알곡이 이렇게 열어져 있는데 이 버틸 수가 없어서 이 포도나무가, 포도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거의 익을 즈음에 터져버리니까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벌이 쫓아오고 새들이 쫓아오고 풍뎅이가 쫓아오고 모기가 쫓아오고 파리가 쫓아와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아작을 내니까 이 포도원, 포도가 완전히 한마디로 망가져버렸어요. 그럼 이 자매님이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의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축복입니까?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찾아갔어요. 자매님,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는데 자매님 말을 바꾸고 싶,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는 진짜로 내 마음 믿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인정하고 교제를 해줬어요. 자매님의 남편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끌려와서 이건 축복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면 정말 노벌 다 빌어다가 터진 거 깨진 거 다 걷어내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니까 완전히 막 파리, 모기, 풍뎅이, 새들이 와가지고 한 지옥처럼 웽웽거리더라고요. 땅은 질퍽거리고. 근데 자매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서 하나님 이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포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전에는 빽빽하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 터져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솎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희한하게 자랄 때 빈 공간을 다 찾아서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알알이 빽빽하게 아주 예쁜 거봉 대 거봉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김천시장에서 특산품이 돼가지고 1등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식물들도 말들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외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말 중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말이 행복합니다 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면역이 강해지고 산삼봉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치유가 잘 되고 심지어는 이 감사를 하면 가장 고질적인 췌장암도 나섰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암세포가 어떻게 느끼느냐 면 세면바닥에다가 삽을 드르릉드르릉 갈 때에 막 소름 끼치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이 암세포가 또 지랄하네, 또 감사하네 그러면서 막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휴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지요. 그러다가 감사가 끝나면 이놈이 쓱 얼굴을 내리고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감사는 암세포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라면 당신 때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요. 감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고 면역도 높아질 뿐만 아니고 암세포까지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가 오면은 소화가 안 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그 다음 또 위장장애도 있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이런 경우에는 약발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몸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말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말과 마음이 있다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내 몸을 더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말이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보다도 말을 따라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아프다 이건 몸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나섰다는 이 말을 했었을 때 이 몸은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픈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을 따라서 하나님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목사님의 위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내 마음은 거짓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따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따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따라 말하는 것이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통과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준 말은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행복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치료되었습니다. 이걸 말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서 아니야. 내 마음속에서 네가 무슨 행복해. 이런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음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거짓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과 동역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입술은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의인됐다는 것이 진리고 십자가에서는 행복하다는 것이 진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부자다는 것이 진리고 나는 최고의 목사다. 나는 최고의 아내다. 나는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속에서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될 것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우리에게 세로토닌이라는 뭡니까? 그 행복 호르몬을 내고 또 엔돌핀이라는 그 호르몬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부터가 제가 이제 꼭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부터 이야기입니다.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말 한 마리가 끓을 수 있는 것이 4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고 1마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두 마리 끓을 수 있는 톤수가 몇 톤이게 됐습니까? 8톤인데 실제로는 해보면 22톤을 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고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개가 서로 연합했을 때 상승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공군 아버지 베르너 밀더스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 보면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는 이천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이 비행기가 한 대가 맞출 수 있는 그 영역이 2.5m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편대가 비행했을 때는 250m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고 이런 편대 비행을 통해서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공군이 굉장히 막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편대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모든 나라에서 이제 편대 비행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아십니다. 아, 저는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엔돌핀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로만 이야기해도 하나님 엔돌핀을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손으로 행복한 포즈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나는 다이돌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동을 먹었을 때, 감격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다이돌핀이고 다이돌핀은 우리의 유전자까지 행복의 유전자로 바꿔주는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감동을 받지 않았을지라 감동하는 척만 해도 90%의 효과가 있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았을지라도 젓가락을 물면 입꼬리가 올라가서 우리 몸은 웃는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감동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진리 앞에서 감동하는 척만 해도 우리는 다이돌핀이 발생해서 행복의 쓰나미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진짜 손끝에서 발끝까지 행복한 포즈만 취해도 하나님 우리로 힐링이 되게 하고 행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실버 수양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고 손을 들어 화답하고 감동하는 척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이돌핀을 형성해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닌 입술로 반응하고 또 마음으로도 반응하는 척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2023년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